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7일 토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베드로전서와 구약 욥기입니다.
2장.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남을 헐뜯는 온갖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애타게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먹고 자라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맛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은 귀한 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분께 나와 살아있는 돌이 되어 신령한 집을 짓는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십시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내가 고른 귀한 모퉁이 돌이다. 그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 돌이 믿는 여러분에게는 귀한 돌이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라고 말한 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걸려 비틀거리게 하는 돌이며 그들 넘어지게 하는 바위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걸려서 비틀거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고 왕의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으로부터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널리 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그분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사회에서 거류민과 같고 잠깐 머물고 있는 외국인 같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본능과 싸우고 있는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바르게 사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인간에게 적절한 경의를 표하십시오. 최고의 권력자인 왕이나 총독들을 존경하십시오. 총독들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자유를 핑계로 함부로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높이 받드십시오. 종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 지극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인정이 많은 주인뿐만 아니라 마음씨 고약한 주인에게도 복종하십시오.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괴로움을 참아내면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나쁜 짓을 하고 매를 맞으면서 참는다면 그것이 무슨 칭찬받을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옳은 일을 하고도 당하는 고통을 참아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모욕을 당하시고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바르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몸소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살게 해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입은 상처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마치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이 목자이며 보호자이신 그분께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KNLS 월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욥기 제16장 욥이 대답하였다. 그런 말은 전부터 많이 들었다.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너희는 하나같이 나를 괴롭힐 뿐이다. 너희는 이런 헛된 소리를 끝도 없이 계속할 테냐? 무엇에 홀려서 그렇게 말끝마다 나를 괴롭히느냐? 너희가 내 처지가 되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너희에게 마구말을 퍼부으며 가엾다는 듯이 머리를 내저을 것이다. 내가 입을 열어 여러 가지 말로 너희를 격려하며 입에 발린 말로 너희를 위로하였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 고통 줄어들지 않습니다. 입을 다물어 보아도 이 아픔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진맥진하게 하시고 내가 거느리고 있던 자식들을 죽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체포하시고 주님께서 내 적이 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라고는 피골이 상접한 앙상한 모습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치신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피골이 상접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지은 죄로 내가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분노하시고 나를 미워하시며 내게 이를 가시고 내 원수가 되셔서 살기찬 눈초리로 나를 노려보시니 사람들도 나를 경멸하는구나. 욕하며 뺨을 치는구나. 모두 한패가 되어 내게 달려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범법자에게 넘겨버리시며 나를 악한 자의 손아귀에 내맡기셨다. 나는 평안히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으스러뜨리셨다. 내 목덜미를 잡고 내던져서 나를 부스러뜨리셨다. 그가 나를 세우고 관역을 삼으시니 그가 쏜 화살들이 사방에서 나에게 날아든다. 그가 사정없이 내 허리를 뚫으시고 내 내장을 땅에 쏟아내신다. 그가 나를 갈기갈기 찢고 또 찢으시려고 용사처럼 내게 달려드신다. 내가 맨살에 배옷을 걸치고 통곡한다. 내 위세를 먼지 속에 묻고 여기 이렇게 시궁창에 앉아있다. 하도 울어서 얼굴마저 핏빛이 되었고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있다. 그러나 나는 폭행을 저지른 일이 없으며 내 기도는 언제나 진실하였다. 땅아, 내게 닥쳐온 이 잘못된 일을 숨기지 말아라. 애타게 정의를 찾는 내 부르짖음이 허공에 흩어지게 하지 말아라. 하늘에 내 증인이 계시고 높은 곳에 내 변호인이 계신다. 내 중재자는 내 친구다. 나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변호하듯이 그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다. 이제 몇 해만 더 살면 나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갈 것이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 주님의 손.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진리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쓴 편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읽어드릴 말씀을 중심으로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앞에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호소하였지만 마치 우리 각자의 인격이 지성, 감정, 의지를 아울러 이르는 말인 것처럼 많은 공간과 시간적 간격과 여러 인종과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들을 머리로 한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구조 속에서도 남자와 여자, 그리고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직분, 즉 각자의 받은 바 은사가 다른 것처럼 은사야말로 섬김의 직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를 지향하는 역할을 하지만 하나가 말처럼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의 은사나 선물로 주어진 것들이 다를지라도 이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하여 주어진 것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로는 7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었다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7절에 했는데 여기 은혜는 신약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은사와 같은 어근이지만 선물 역시 상당히 수동적인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나 은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 주신 것이지만은 자신이 챙겨 얻는 것이 아니라 그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었나니 하심으로써 그 분량이나 크기가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8절인데 바울은 자신의 신앙적 확신을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며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8절 상반절인데 이 말씀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의 질서도 바로잡으신 것으로 다음 구절과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구절인데 어쩌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는 낮은 이 땅과 비교될 수 없는 곳이지만 만물을 회복하고 충만케 하시려고 영광의 보좌를 친히 내려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하늘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실 때는 이미 모든 불의를 해결하신 후이기 때문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라는 형벌할 자를 불하신 것을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하늘에 오르실 때에는 단순히 불법을 형벌하신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자신의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 거듭나고 순종한 자들에게 과거 죄의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선물들, 즉 은사들을 주셨다는 확인입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10절인데 9절에서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하였다면 여기서는 하늘로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우주 만물이 통일을 완성하신 것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우주 어디에서든지 오로지 못하실 곳도 내려가지 못하실 곳도 없으신 제약받지 않으시는 이 우주에 충만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보다 더욱 황송하고 감사한 것은 이 내리시고 오르심의 이유가 가치 없는 인생들을 회복하여 선물이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11절에 13절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입니다. 내려오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은사로 주신 직책들과 그러한 직책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서로의 역할로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11절인데 교회 조직에 대한 직함들입니다. 이 순서가 종적인 상하를 이루는 직분들이 아니라 횡적인 모습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각각 주어진 각 지체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해야 함이 중요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2절인데 여기에서는 이러한 각각의 직분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책은 여기에 나타나는 대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자신들도 물론 봉사의 일을 감당하겠지만 모든 지체들로 하여금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 역시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더 가까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3절인데 직분을 주신 최종적인 결론인데 먼저 우리가 다 여기에서 제외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신앙의 중요하고 신비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당연히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를 믿어야 합니다. 또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이래라는 순서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과 알미 하나가 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됨을 말하는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될 때 에덴에서 이뤄진 인간성을 회복하고 최종의 목표인 그리스도께까지 미치고 신령한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지게 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결국 교회의 지체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는 바로 이를 위하여 주어지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4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으로 잘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의 결론이면서 여기서는 다시 앞에서 지적한 온전함과 진리로 충만해지지 못하면 옳지 못한 잘못된 교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참된 사랑 안에서 자라고 연합하여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것을 격려합니다. 먼저는 부정적인 면 14절과 적극적인 면에서 권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이죠. 신앙이 반드시 성장해야 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14절 상반절인데 바울은 믿음이 자라지 못한 사람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대하는 것을 그의 서신들에서 들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 같은 경우죠. 어린아이의 취약점은 바르고 오른쪽을 따르는 것보다는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 하반절의 염려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리에 튼튼히 뿌리내지 못하면 분별력이 약한 신앙의 사람은 간악한 속임수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떠밀려 다니게 됨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경계를 줬지만 다시 그렇게 되지 않을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마지막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15절 상반절인데 여기서는 두 가지 사항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와 참된 것을 하여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 사랑을 인하여 행하는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을 더욱 가치 있게 하는 것일 터인데 참된 것을 하여는 다른 사람들을 이 온전한 사랑 안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사랑을 늘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의 목표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5절 하반절인데 여기에도 두 가지 사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범사에입니다. 범사에는 온갖 모든 상황이나 시간과 공간입니다. 우리는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격려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미치지 못하고서는 자랐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미치는 데는 역시 혼자서는 불가능한 연합을 강조하는 내용이 마지막 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16절 상반절인데 여기 중심을 구성하고 있는 낱말이 마디입니다. 우리 육신도 뼈나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것을 연결하여 당겨주고 늘려주는 인대입니다. 영적인 이치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이 마디 역할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성령이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각 지체들은 역시 더욱 성령을 의지해야만 할 필요를 이해하게 됩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6절 하반절인데 그럼에도 전체적인 교회의 성장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라고 각각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들을 잘 수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게 된다는 귀중한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는 뒤의 스스로 세우는 이라와 귀중한 상관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예수도와 현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성장의 근원이 된다고 할지라도 각 지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결에 의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각 지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동력은 사랑 안에서, 즉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의 기준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이 영감을 받아 기록되었음을 입증하는 두 가지 큰 증거는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증거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서 일치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예언 가운데 찾아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사복음서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두 가지 사실에 대한 완전한 일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구약 선지자들이 실제로 미래의 사건들을 예언할 수 있었으므로 그들의 기록은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다. 둘째, 예수가 이 모든 예언들을 완전히 성취하셨으므로 그는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00개가 넘습니다. 그리스도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구세주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가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구약 예언을 들어 증명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그 가운데서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어느 지파를 통해 오실 것인지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그의 지파에 대한 예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이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규란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이 예언에 대한 성취는 히브리서 7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후손,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음은 시편 89편 3절과 4절입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바울이 다윗에 대해서 말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의 가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둘째로 그의 탄생을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나실 장소도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다음 말씀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팔레스타인에는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지명이 두 곳이 있는데 다윗의 성이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예수는 보잘것없는 이곳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리라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메시아는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마태는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가 그에게 한 말을 다음과 같은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처녀라는 단어는 젊은 여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부 번역본에서는 이사야 7장 3절을 젊은 여자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비평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알마에서 나온 것으로 젊은 여자 혹은 처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저자가 의도했던 것은 이 잉태가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특별한 사건이었으므로 젊은 여자가 아니라 처녀가 잉태했음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주전 3세기에 그리스어로 번역된 셉투아진트, 곧 70인역에서도 히브리어 알마를 처녀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로 번역했습니다. 마태는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그리스어 처녀로 번역했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준비를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아보다 앞서가서 그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것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은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이 예언에 대한 성취는 세례 요한의 생애와 그의 사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에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엘리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옷차림이나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한 사역들이 엘리야를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넷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가장 완벽한 예언은 아마도 이사야 53장일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도자 빌립이 함께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가는 길에서 가르친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에 나옵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예언과 실제로 예수께서 겪으신 고난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자기 땅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둘째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셋째로 이사야에서는 그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묘사했습니다. 이 예언처럼 예수께서 신문 받으실 때 자신의 생명을 위한 변호나 보복에 대한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62절과 63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2절에 있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4절에 나옵니다. 다섯째로 그리스도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예수님 생애 마지막 며칠에 관한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줄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 예언에 대한 성취는 마태복음 21장에 나타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 이같이 외치는 군중의 환호를 받으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시편 22편 16절부터 18절에 다음과 같은 예언이 나옵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살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이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의 손과 발이 못 박혔으며 그 십자가 밑에서는 병정들이 그의 겉옷을 가져가기 위해 제비를 뽑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을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편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시편 69편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가 부자의 묘에 장사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는 이 예언의 성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자세한 기록을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0절에 남겼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드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무덤 속에 계속 머물러 계실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10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임입니다. 여기서 음부를 히브리어로 스올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죽은 자의 처소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신약에 나오는 그리스어 게헨나로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게헨나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영혼이 음부 곧 죽은 자의 처소에 그대로 있지 않고 그의 시체도 무덤에서 썩게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부활을 담고 있는 많은 성경 구절이 예언의 성취를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이 예언을 인용해 예수의 부활을 유대인들에게 증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언들과 그 예언의 성취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시사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신약은 구약에 대한 지식 없이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는 그리스도이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순종해야 되고 그의 약속을 의지할 수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